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 때 캐톨릭처럼 성사의 하나로 마치 구원의 도움이 될 어떤 성사로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주셨어요. 이 시간은 그래서 실제로 이 성찬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떡과 잔을 받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이런 시간이고 실제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조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우리 한 주 동안도 보면은 지나온 삶이 그렇고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이 결함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우리들의 그런 결함과 문제가 많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제가 성찬에는 근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성찬에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살피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연결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해서 일곱째 날이 됐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한 일주일씩 진행되는 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혼인잔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래도 이 혼인집과 어떤 친족관계든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초대받았고 예수님까지 초대를 했는데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섰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장남으로서 지금 생계를 공생이 시작 전까지 이렇게 도왔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의존하는 방식으로 아마 문제가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말했던 방식으로 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당혹스러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상세한 내용들은 좀 뒤로 하고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필요, 문제, 어려움 그거 얘기해서 그것이 빨리 처리되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근데 그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내가 눈에 부딪히는 것,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살아가면서 부닥치고 해야 할 일들 거기에 온 시선과 마음이 또 쏘여 있습니다. 자녀 문제든 오늘 사업에서든 먹고 살든 뭘 일하든 공부를 해야든 내가 지금 부딪히고 하는 일들 근데 그 중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거 그거 자체 해결하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닥친 일의 전부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빨리 이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삽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더 영원한 것까지 알고 바라보며 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방식은 눈에 보이고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거기에 마음 쓰고 힘 쓰고 노력하고 에너지 쓰다가 또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떨어졌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차이를 하나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때를 생각하시며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거든요. 내 때를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때가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내 때는 주로 이제 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내 때로 주로 나옵니다만, 주로 1차적으로 말한 내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때로 말한 그 뒤에서 높아지시는 것, 부활과 함께 높아지시는 것을 또 내 때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때로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결과, 열매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내 때로 연결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 내 때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혼인잔치에 와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불현듯 자기도 이제 여기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여기서 내 때를 생각하며 살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의 모든 삶에서 이분에게 무엇이 지금 계속 자신을 움직이고 있냐면 내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내 때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분이 나시기 전부터 주의 사자가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지금 너와 관계도 갖지도 않았는데 이 잉태된 이런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다 이 아이를 낳을 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당대도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걸 쓰라는 거죠.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분은 처음 나시기 전부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실 분이시다라고 말해준 겁니다. 이게 이분의 처음부터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사실 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에 자기에게 온통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이 상황에서도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내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신 이 상황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늠이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물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때를 생각하며 사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은 이걸 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자신의 때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항상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셨고 기꺼이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기 마리아처럼 우리 앞에 당한 일과 문제에 집중을 하고 빨리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밖에 생각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도 그랬지만 여기 공생애 내내도록 그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도 항상 자신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이분을 생각. 계속 내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첫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표적에서 그걸 부린듯 드러내셨어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게 내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그 때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내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였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 날들을 채워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을까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행하시는 이 시간들 이루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사시는 이 날날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시간들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시간들이고 나날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단 하루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산 삶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여정과 목표 속에 이런 내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는 목표 속에 그러면 무엇이 이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그림이지만 그것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 내 때는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알아라고 할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신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 때를 생각하며 사신 삶의 여정 속에 이분에게 비중 있게 차지하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분의 일생에 그게 있어요. 자신이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삶의 여정에, 모든 여정에 구원할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이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것, 내 개인적인 것,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처리하는 정도의 삶인데 이분에게는 다르요. 이게 있었습니다. 인성으로서 어떤 삶의 경험들을 하는 것이 있지만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내 때를 생각하며 사신 이분의 의중 속에, 삶의 의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형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눈으로 나타나고 성경에 기술된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가 행하신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사실 이면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며 이루시는 당사자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신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사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내 때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마침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게 있어요. 아니, 이분이 내 때를 생각하면서 사신 것 속에 바로 우리가 있었단 말인가? 내가 거기에 포함됐단 말인가?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루시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그렇게 자기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시서 구원하시고 죄를 속한 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에게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며 죽으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단어 몇 마디를 쓸 수 있는데, 사랑이며 은혜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매번 그렇습니다. 기묘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너무 크고 무한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주님이 내 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그 모든 날들을 뜻을 이루며 사셨던 그 여정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나 같은 자를 품으시는, 생각하시며 이루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비밀이 거기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놀라운 메시아, 이 구원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신 이 독생자의 이 어마어마한 행적을 내 때를 생각하시며 사신 이 놀라운 삶의 행적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시간 닦고 잔을 받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딱 찢긴 몸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고 잔은 자신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것,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런 자라는 것,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반응 속에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기도합시다.